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러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를 계기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러 두 나라가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 같은 패러다임은 낡은 냉전 시대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유엔은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 민간인 수십만 명에게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용 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맥골드릭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담당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몇 주 동안 가자지구의 국경 장벽 도로 사용을 이스라엘에 요청했었고 지난주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골드릭 조정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가자지구 북부 구호트럭 주변 민간인 대량 사망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물자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분명히 봤을 것이라며 그 결과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협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남쪽으로 가는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와 이스라엘에서 통하는 케렘 샬롬 검문소 두 곳에서 구호물자 차량들이 검문을 받은 뒤 이스라엘 국경 마을 비에리로 가는 군용도로를 따라 차량을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호위를 받는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맥골드릭 조정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가자지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엔은 군용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호물자 보급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칼 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차장은 6일 로이터통신에 현재 구호트럭 수를 최소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0대의 트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이는 누구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냉전의 잔재와 평화체제의 부재 그리고 안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조되는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자들, 특히 북한의 정당한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왕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탄압 방식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고 일방적인 제재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교류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만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왕 부장은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이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6일 아덴만을 지나던 상선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선원 3명이 숨지고 선박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각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예멘 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바바이도스 선적 라이베리아 소유 화물선 MV 트루 컨피던스 호를 향해 대함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선박을 타격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3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이 부상당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동화 속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며 결혼과 행복지수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 소개한 CNN 방송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미국의 성인 260여만 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였고요. 지금의 삶은 어떤지, 5년 뒤 미래의 삶은 어떨지 0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해보라는 질문을 했고 그 응답을 분석한 겁니다. 자, 결과는 현재 삶은 평균 7점, 미래에 대한 기대는 평균 8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기혼자들의 평가만 다시 보니까요. 그 기간에 따라서 전체 평균보다 12에서 24%까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행복의 척도 요인으로는 남녀 성별이나 인종이나 나이, 교육 등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미혼자보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기혼자가 행복평가에 더 호의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결혼의 여부가 행복지수의 큰 변수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갤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삶의 평가에 결혼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조사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짝을 만나던 결혼에서 최근에는 가까운 친구나 지인을 배우로 맞는 안정과 만족, 유대감을 도모하는 이런 동반자적 결혼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학자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늘 행복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 소통, 행복, 상대에 대한 배려와 헌신에 익숙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심리학자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나양이 하게 되면 아 마음 곱고 이제 아무거나 재능이 많다 이런 소리 듣는 거가 그죠. 그냥 제가 행복한 거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공연을 할 수 있는
네, 한국과 북한이 고향인 공연 예술인들이 서울에서 함께 만든 남북한 민족 예술단의 나양희 단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7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오늘 북한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서쪽은 대체로 막다가 내륙과 평북, 자강도 지역은 오후에 흐려지고요. 동쪽으로는 강원도, 함경남부, 남도 일부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깁니다. 자강도 강계 오전 한때, 양강도 지역은 종일 가끔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아침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은 영하 2도, 함흥청진 영하 4도, 원산 영하 1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요. 해산은 영하 13도.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원산은 7도, 개성 6도, 청진은 4도, 중강의 낮 최고 0도, 해산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4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예멘 후티 반군이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화물선을 공격해서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아이티 총리에게 정치적인 전환을 가속할 걸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1월과 2월에 중국의 수출입이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예멘 후티 반군이 화물선을 공격했고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미군 중국 사령부가 후티 반군이 6일 예멘 아덴 남서쪽 93km 해상에서 이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예, 공격당한 배는 바베이도스 선적의 트루 컨피던스 호인데요. 영국 BBC 방송은 선원들이 이 불이 붙은 배를 버렸고 배가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전에도 후티 반군 공격 때문에 사망자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후티 반군이 홍해와 홍해 근방에서 선박들을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사상자 외에 그 나머지 승조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인도 해군이 구조했습니다. 선박 관리 회사와 소유 회사는 성명을 내고 이 트루 컨피던스 호에는 선원 20명과 무장 요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선원 국적은 인도인이 1명, 필리핀인이 15명, 그리고 베트남인이 4명이고 이 무장 요원들의 국적은 스리랑카인이 2명, 네팔인이 1명입니다. 한편 필리핀 이주 노동자부는 이번 사건으로 자국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네, 자 후티 쪽에서도 이번 공격 사실 확인했습니까?
예, 후티 반군 대변인은 SNS에 이 해당 선박이 항로를 바꾸라는 경고를 거부한 뒤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맞았다면서 트루 컨피던스호가 미국 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겁니까?
예, 중국을 떠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철강 제품과 트럭들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미국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예,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후티 측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정부도 같은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작전 구역으로 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SNS에 후티 반군의 이런 무모한 공격은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선원들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비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행동으로 우리의 말을 뒷받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 소식도 있군요.
예, 미 중부사령부는 이 트루 컨피던스가 공격당하고 몇 시간 후에 예멘에서 후티가 장악한 지역에 있던 무인 비행체 두 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들 목표물이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에 위협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 마시라흐 TV는 홍해 연안에 후다이다 소재 국제공항을 겨냥한 미군 주도의 공습이 두 차례 있었다고 6일 밤에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후티 반군 미사일에 맞았던 화물선 결국 침몰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벨리즈 선적의 루비 마르호가 3일 침몰했습니다. 이 선박은 피격당한 후에 계속 해상을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침몰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배가 침몰한 건 처음인데요. 미군 측은 이 침몰한 배가 질산 암모늄 비료 2만 1천 메트릭 톤을 싣고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후티 반군의 이런 공격에 대응해서 미국 주도로 해서 여러 나라가 이 해군 함정들을 홍해에 배치했는데 네. 후티는 이런 군함들도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해군 함정들을 자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5일에도 미 해군 구축함인 카니함이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과 드론 3대를 격추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군하고 영국군은 주기적으로 후티 반군을 대응 공격하고 있고요.
예, 두 나라 군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무인기와 미사일 발사대나 탄약고, 지휘 통제소 등 예멘에 있는 후티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주도의 공습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예멘 내 공격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보복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처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후티 반군의 이런 선박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배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로 가는 선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국, 미국 배들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 공격이 예멘 근해의 중요한 무역 통행로에서 운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IT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IT가 갱단 때문에 거의 무정부 상태라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 자, 미국 정부가 IT 지도자한테 정치적 변화, 전환을 촉구했다고요?
예, 미국 국무부가 아리랑의 IT 총리에게 정치적 전환을 가속하고 선거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다국적 지원 임무를 준비하는 걸 돕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힘이 있고 또 포용적인 통치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한 그 언급한 전환이라는 것이 이 앙리 총리가 다른 사람한테 정권을 넘겨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밀러 대변인은 앙리 총리에게 사임하길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앙리 총리가 좀 더 포용적인 과도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과도위원회라면 흔히 과도정부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역 논의기구인 카리브 공동체와 함께 앙리 총리가 IT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앙리 총리는 지난 2021년에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치안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약속했던 선거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네, 자, 앙리 총리가 최근에 케냐를 방문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은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앙리 총리는 IT의 치안 유지를 위한 케냐 경찰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케냐를 방문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현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앙리 총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귀국할 수도 없고 또 귀국할 뜻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그러면 앙리 총리의 IT 귀국을 도울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앙리 총리가 귀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지원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무부는 앙리 총리가 어디로 갈지 또 미국령에 얼마나 머물지 언급하길 거부했습니다.
네, 자, IT를 혼란의 도가니 무법천지로 몰아놓은 갱단 측에서는 총리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폭력 사태를 촉발한 갱단 연합의 이 지미 셰리디에는 5일 기자회견에서 앙리 총리가 물러나지 않고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그를 지지한다면 이는 대량 학살로 끝날 내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갱단연합은 앙리 총리를 가능한 한 빨리 축출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고 이 앙리의 후원자들이 IT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유엔은 IT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했군요.
예, 볼커트 로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6일 성명에서 IT의 지금 상황이 IT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상태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맥락에서 현실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거라면서 IT가 더 혼돈으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갱단의 폭력 때문에 올 들어 IT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유엔에 따르면 올해에만 벌써 지금까지 거의 1,200명이 숨지고 약 700명이 다쳤습니다. 여기에다가 성폭행, 고문이 만연하고 생필품을 얻거나 기본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올해 초 무역 성적표가 나왔네요.
예, 1월과 2월 중국의 수출입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는데요. 이는 1.9% 증가를 예상했던 로이터통신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겁니다. 액수로는 달러화 기준으로 5,280억 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네, 수출 늘었고 수입도 늘었군요.
예, 1월과 2월의 수입도 4,028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역시 1.5% 증가할 거라는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건데요. 이로써 중국의 1, 2월 무역 수지흑자는 1,25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이 매달 그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 해관총서는 달별로 이 수출입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하는데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중국 설인 춘절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에는 이 시장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합쳐서 통계를 공개합니다.
네. 자, 중국의 수출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회복, 특히 전자 부문이 주도한 수요 강세가 중국의 수출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과 2월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6.8%로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효과를 느린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주문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 것도 1월과 2월의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 기간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1월과 2월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6.9% 감소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월과 2월에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감소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국가와 중국의 교역도 살펴보죠.
예, 러시아로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런 성장이 꾸준히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이 기간 한국에 대한 수출은 9.9% 감소했고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대한 수출도 6%가 증가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올해 1월과 2월에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그 무역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것을 중국 경제 반등의 신호탄으로 읽어도 될까요?
그런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지속적인 수출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데요. 이 무역 데이터와는 대조적으로 일주일 전에 나온 중국의 제조 구매 관리 지수에 따르면 제조 활동이 5개월째 위축돼 있고요. 신규 수출 주문도 1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앞서 말한 대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이 범위가 제한적이고 또 언제까지 가격을 계속 낮출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번 주 그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의 그 경제성장 목표치를 내놨죠.
예,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리 총리는 외부 수요의 하락, 내수 부족, 일부 지방의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등의 위험 요소로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선제적인 재정정책,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밤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경제와 생식권 또 이민 문제 등 국내 현안과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회복 등이 집권 후 이룬 성과를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회계연도 지출안 일부가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출안이 오는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하면 이 정부 부분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하철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 방위군 750명을 투입해 승객들의 가방 수색에 나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밤 국정연설 소식부터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오늘 밤 9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인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이룬 경제, 외교 성과 등을 강조하는 한편에 차기 집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올해 국정연설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이 미리 예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밤 국정연설에서 그동안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이뤄낸 역사적 업적을 설명하고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역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에 걸쳐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인프라법부터 반도체법 그리고 약값 인하 등 그동안 이룬 성과들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요.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또 두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정연설에서는 이 외교 문제에 무게가 많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6일 VOA와 인터뷰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 그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계 지도자와 또 적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하지만 미국은 지금 뭐 대외 지원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테러 단체로 지정한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현재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 대외 지원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면서 대외 지원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랍계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졌고요. 이런 불만은 최근 대통령 그 민주당 경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네네.
많은 아랍계 유권자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 이유를 선택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위협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조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그 인도주의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커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제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국내적으로도 현안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맞습니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국정연설은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또 집권 2기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서 그 고령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여기서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고령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연설장에는 초대되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네, 국정연설에는 매년 특별한 그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부인 그리고 연방 의원 등이 의미 있는 사람을 이 국정연설에 초대하는 건데요.
네.
올해는 러시아가 이 간첩 혐의로 구금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레시코비치 씨의 부모도 초청됐고요.
네.
또 10살 소녀에게 낙태 시술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인디애나주의 의사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낙태가 합법인 다른 주로 가야 했던 여성 2명도 이번에 초대받았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 시험과 낙이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로 기록된 여성도 이번에 초대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시험관 아기 시술, 뭐 냉동 배아, 미국에서 지금 큰 논란 중이죠.
맞습니다. 엘라바마주 대법원이요 지난달에 이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해서 이를 폐기할 경우에 여기엔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판단한 이후에 인공수정 센터들이 잇따라서 시술을 중단하는 등 아주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공화당의 다수당인 엘라바마주 의회는 이 시험관 아기 시술 제공 기간 보호를 위한 그 법안을 긴급하게 처리했는데요. KIB 주지사가 6일 서명하면서 바로 이것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게 한 뒤에는 또 야당의 연설도 이어지죠?
네,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에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반박하는 야당의 반박 연설이 있는데요.
네.
올해는 케이티 브릿 연방 상원의원이 반박 연설에 나섭니다. 42살의 여성인 브릿 의원은요,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의회로 가겠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정부 지출안을 처리했네요.
네, 2024 회기연도 지출안 일부가 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농무부와 그리고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부분의 지출을 다루는 총 4,6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패키지인데요. 이날 하원은 찬성 339표 대 반대 85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 지출안들은 통과시켜야 될 시한이 바로 코앞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지출안은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이 정부의 부분 폐쇄, 그러니까 이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지출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국방과 국토안보 그리고 노동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분을 다루는 지출안은요, 시한이 3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의원들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에 바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 전체적인 지출안 규모는 정해졌다고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민주화 공화당 지도부는 앞서서 2024년 회계연도의 그 재량 지출을 총 1조 6,600억 달러를 이렇게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이 세부 지출 내역을 정하고 있는 건데요. 6일 하원을 통과한 이 비국방 지출은 전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습니다.
네.
지출안에는 이 환경보국에 대한 자금 10%, 그리고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자금 7%, 그리고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자금 6% 삭감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6개 부분의 지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이 표결 결과를 보면요, 339대 85, 반대표가 적지 않습니다.
네, 반대표는 대부분 공화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더 많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차로 다뤄질 이 국방 관련 지출 패키지도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의 더 높은 지출 수준을 허용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옴니버스 법안은 거의 모든 공화당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의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상황과 또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존슨 의장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지출 법안 내용을 보면 뭐 민주당 공화당 양측이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뭐 골고루라고요.
네, 공화당은 일부 정부기관 지출을 삭감한 것 외에 또 이 퇴역 군인의 총기 권리를 강화하고 또 전략 석유 비축유를 이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그 접근 방법을 축소하려는 공화당의 공격을 막아냈고요. 저소득 임산부와 또 무유수유 여성 그리고 유아의 건강관리와 영양을 위한 WIC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전년보다 10억 달러 늘려서 70억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회계 연도가 지난해 10월 1일에 시작됐는데 자 3월 중순으로 향해가는 지금도 이 정부는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의 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2024 회계연도 본 지출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임시 지출안을 연장하면서 계속 협상해 왔는데요. 12개 지출 법안이 오는 22일 전까지 모두 다 통과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임시 지출안 없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최대 도시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자, 뉴욕의 지하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앞으로 뉴욕시 지하철에 가면 대대적인 가방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요?
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6일 이 뉴욕시 지하철 승객의 가방 수색을 위해서 주 방위군 750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요, 뉴욕시 경찰과 함께 지하철 승객들의 가방 안에 총이나 칼과 같은 이런 흉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저도 보도 화면에서 봤는데 군인까지 이렇게 투입하면서 왜 승객들의 가방 검사를 하는 겁니까?
네, 그건요,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승객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월 뉴욕시 지하철 범죄는 전년도에는 2023년 같은 달에 비해서 약 15% 감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누군가가 목을 찔렸거나 지하철 선로에 던져졌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더욱 그렇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군인들의 가방 검사로 지하철에 총이나 칼을 갖고 타려는 사람들을 최소한 제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뉴욕시 지하철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납니까?
중범죄는 좀 드물고요. 네. 주로 발생하는 범죄는 이 절도라고 합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뉴욕시 전반에서 범죄가 감소한 면서 이 지하철 범죄도 감소했는데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 지하철에서 하루 평균 6건의 중범죄가 발생하는데 매일 이용 건수가 400만 건이 넘는 지하철에서 이 정도면은 범죄율이 아주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진짜 사람들을 떨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요, 뉴욕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가 다툼을 벌인 끝에 총격까지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최소한 5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달 말에는 지하철 기관사가 기관실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었다가 괴한에게 목을 베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기관사는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고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뉴욕 지하철에 그 군인만 투입된 건 아니라고요?
네, 주 방위군 외에도 이 주 정부 산하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소속 경찰관 250명도 이번 가방 검사에 투입됩니다. 주 방위군의 경우 평시에는 주민에 대한 그 체포 권한이 없지만 체포 권한이 있는 경찰을 도울 예정입니다.
네, 뉴욕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방 검사 같은 일종의 단속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닙니다. 뉴욕시 경찰이 오랫동안 지하철역 입구에서 무작위로 이 승객의 가방을 검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역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은 크게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 주 방위군까지 배치돼서 그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호컬 주지사는 최근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지하철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열차 탑승을 3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의회가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행정부 제안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는데요. 이 예산안을 만드는 기관이 대통령실 산하 예산관리국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 기구 세 번째 순서로 예산관리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se are the president's policies as reflected in top-line discretionary spending. To that end, it is a true America first budget. It will show the president is keeping his promises.
2017년 2월 27일 당시 믹 멀베인이 예산관리국 OMB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의회에 보낼 예산안의 초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멀베인이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예산안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 우선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MB는 대통령이 예산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습니다. OMB의 전신은 1921년 예산회계법에 따라 설립된 예산국입니다. 예산국은 1970년 OMB로 재편성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OMB가 행정부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실행을 감독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행정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기술합니다. 첫째, 예산 개발과 집행. 둘째, 기관 업무, 조달, 재정관리, 정보 기술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관리. 셋째, 행정기관들의 모든 연방 규정과 프라이버시 정책, 정보 정책에 관한 검토 및 조율, 그리고 정보 수집 요청에 대한 검토와 평가. 넷째, 기관 증언이나 입법 제안, 의회 소통 등 입법 및 여타 자료들의 정리와 조율, 그리고 대통령 조처의 조정. 다섯째, 기관 수장들에게 하달되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의 발급 전 승인 등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OMB 직원 수는 5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현 OMB의 수장은 샬란다 영 국장입니다. 오엠비는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18개월 전 봄 지침이라 불리는 예산 계획 지침 각서를 각 부처에 하달합니다. 이 각서는 행정부처들의 예산 계획 및 보충 자료의 제출 시한과 예산 계획에 필요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4개월이나 5개월 전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OMB에 제출하면 이해 11월 말에 OMB 검토 결과가 해당 부처에 통보됩니다. 이듬해 1월 첫 번째 월요일과 2월 첫 번째 월요일 사이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OMB와 예산을 요청한 부처들은 의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 산하 예산관리국 OMB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 바라면서 최근 서울에서 결성된 남북한 민족예술단은 탈북 예술인들이 주축이고 대표는 한국이 고향인 김정수 씨, 예술단장은 북한이 고향인 나향희 씨가 맡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나향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금강산 민속장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섯 명의 단원이 모두 한 몸짓으로 장구, 즉 장구를 치는데요. 남북 한민족 예술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나향희 단장은 북한에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친 무용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용에 소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향희 단장의 얘기 직접 들어봅니다.
그거는 6살 때부터 이제 춤을 기본으로 했는데요. 69년도 때 설맞이 공연 북한에서 그 평양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에 그 늙어먹던 꿀꿀이 나왔던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항상 이제 춤에는 내가 덕춤 추고 잘은 추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배워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원대학이 이제 만 3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양원을 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소학교 음악 선생으로 들어가서 춤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이제 더 축전도 나가고 축전을 많이 나갔어요.
나양이 단짝은 지난 2004년에 탈북해 한국에는 2006년에 정착했습니다. 북한 예술 문화를 알리는 예술단 활동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건강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간 예술단 활동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술단은 원래 제가 2010년도부터 예술단 하기 시작해서 여성협회 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까지 승인하고 했던 단체인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한 3년을 앓다나니까니 코로나 때 잠자고에 있다가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예술단은 말 맞다나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약 한 70여 년 된 이 가슴 아픈 소름을 안고 항상 우리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나 불러도 춤을 하나 춰도 이 남북 간의 통일, 화합을 위한 남과 북이 화합이 돼서 빨리 통일돼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예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로 나가게 이 바람으로 해서 우리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입니다.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나양이 단장이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못다 이룬 꿈을 한국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는 건데요.
사명은 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자기 그 출신 때문에 끼가 있어도 무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재능이 있어도 꼽히지 못하고 하던 거 여기는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부터 제가 북한에서 이제 교원대학 나와가지고 음악교사를 했는데요. 소학교 교원했기 때문에 이제 잘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정들을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런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결심하기는 하는 나와가지고 예술단을 해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한테 마음껏 자기 이 재능과 희망을 꽃피우게 내가 만들어보자 해서 이 잡았던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돈 버는 식이 아니고 봉사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한민족 예술단의 단원들은 나향이 단장처럼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해온 단원들도 물론 있지만 한국에 와 새롭게 자기 꿈을 펼친 탈북민들이 더욱 많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본업을 두고 있으면서도 틈틈이 시간 있네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 우리 북한에서 뭐 예술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각기 자기 각자 직업이 다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예술단에 들어와서 통일로서 하나로 되는 통일로서 마음이 하나로 다 화합돼가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에는 연습실이 지금 있는데 화, 수, 목 3일만 연습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기 이제 일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고 공연 때마다 이제 얻어 들어오게 되면 한 2, 3일 맞추고 나와서 공연해서 또 공연비 받아가고 버텨서 또 북한의 형제 부모들한테 보내주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한민족 예술단에는 다양한 탈북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금 연주자인 박성진 씨, 또 트로트 가수이자 아코디언 연주자인 최지선 씨도 있고요. 또 안무가로 활동하는 탈북 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북한민족예술단은 해금독주와 칼춤, 또 모자춤, 아리랑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나양희 단장은 이 점이 단체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공연도 하고 결공연도 하고 뭐 7일과 무슨 결혼식 뭐 1시간 공연도 할 수 있고 40분 공연도 할 수 있고 30분 공연도 할 수 있고 15분 공연도 할 수 있는 우리 단체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무대는 그냥 우린 기본 조선무용 우리 세계적으로 그 뭐 댄스고 뭐이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 거유한 조선 민속무용을 가지고 기본 이 작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민족예술단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와 문화축제, 그리고 탈북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의 호응을 받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행사를 마친 뒤 단원들과 맛있게 먹는 밥 한 끼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항상 공연 한 시간 하고 부산 문화예술국장에서도 하고 그다음엔 울산, 파주, 그다음엔 제주도, 광주, 뭐 여주, 뭐 수없이 많은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하고 우리가 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호응이 너무 많이 좋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끝나고는 웃으면서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불고기 먹고 밥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탈북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흐른 나향이 단장. 현재는 남북한민족예술단의 단장으로 그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통일의 날까지 열심히 공연해 민족의 전통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 동안 예술단을 이끌어온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만족이라는 거는 뭐 솔직한 말로 북한에서 교사하게 되면 교원대학 나오게 되면 1인 혁명가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엄마 아버지 다 이제 군간부에서 이제 제가 행복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어쨌든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남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제 궁지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나양이 하게 되면 아 마음 곱고 이제 아무거나 재능이 많다 이런 소리 듣는 거가 그죠. 그냥 제가 행복한 거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다를 따서 줄 수 있다는 게 궁지이고 행복이지요.
끝으로 나양희 단장은 북한에서 오랜 시간 교원으로 활동한 만큼 남북이 왕래하는 그날이 되면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남과 북의 문화를 잇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나향희 단장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들어봅니다.
북녘에 가서 보고 싶다 하는 건 저 제자들이 많아요. 공연에서 우리가 박수 받고 이제 상 타오고 하는 게 행복했죠. 선생으로서 뭐 제자들한테 통일돼서 가게 되면 나만의 생활 이런 거 알려주고 어쨌든 이끌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거죠.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북한 춤, 한국 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에 섞어서 하게 되면 우리 세계적인 공연도 될 거예요. 이 제자들아 이제 통일되게 되면 다 너네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를 안고 가니까 그때 행복하고 우리 만나서 공연도 같이 해보자.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because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제가 존에게 주말에 뭐 할 건지 물었더니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내 마음속의 마지막 것, 마지막 순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That's the furthest thing from my thoughts. I couldn't be less concerned about that. I haven't even begun to consider that. That's the least of my worries right now. I'm not even thinking about that.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어떤 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이런 말입니다.
The last thing I want.
The last thing I want 이렇게 말을 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The last thing I want is talking about my weekend right now.
지금 나는 내 주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 a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I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생각해 봤나요?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Somebody scratched my car.
누가 차를 긁었어요. 내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When did this happen?
언제요?
Did you see who did it?
누가 그랬는지 봤나요?
Unfortunately not.
불행히도 아니요.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Yeah, maybe so.
네, 아마도요.
That would have been useful. That would have been handy.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경찰에 신고했나요?
I'm still processing.
계속 생각 중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그 일에 대해 더 생각이 필요할 때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I'm still processing. I'm still digesting the information. I'm still wrapping my head around it. I'm still trying to absorb everything. I'm still mulling it over. I'm still trying to make sense of it.
끝으로 오늘의 표현.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마음속의 마지막 순위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